문제의 제자들이 교대건 예레미야 26장 27장 여호야김 통치 때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보겠는데 2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게 명하여 이르게 하는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6장 18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27장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여기에 보면은 그 왕의 그 도포가 있습니다. 15대에서 19대에 그 유다 왕의 그 오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시아가 그 선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5대 왕인데 여기에 그 후손의 그 세 명의 아들이고 그 18대 여호와 친이 자기의 그 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609년 고 597년 사이에 일어나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 그리고 26장 볼게요. 이 처음에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장은 바로 전분의 장 25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며 여호야김 통치 첫 해에 발생했는데 기원전 609년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 32절과 열왕기 23장 37에 자세히 기록된 바와 같이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배반하고 그러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순종천년은 2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게 하는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질문인데 한 말도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은 온전함과 불변성에 헌신하는데 다하고 빼면 안 되죠. 이는 그분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삭제하거나 더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구절로 했을 때 그 중에 성경교 출시하는 뭐 회개라든지 십자가의 보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은혜라든지 또는 뭐 감사라든지 뭐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것만 중점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있는 대로 그대로다. 그리고 자비와 은혜라는 것이 전부 다 이 회개와 주님을 믿음에 의해서 그 다 나오는 건데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거나 대수도 안 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명시적으로 경고된 이 원칙은 가감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더 하면은 너가 재앙이 다하고 빼면은 너가 생명에 빠진다 했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켜지며 그분의 계시된 진리의 완전성과 권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주님이 도우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에 대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라. 악의 유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악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분의 본성의 깊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주관적인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회개와 그의 신성한 목적 성취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죠. 큰 그 목적, 그걸 위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 중간에 어떤 그 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유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해서 우리 하나님 의지를 바꿀 수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바꿀 수 없지만 의지를 바꿀 수 있죠. 히스기야가 뭐 죽을 거라고 했는데 15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장 죽는 그 의지 위를 바꿔서 15년 연장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거는 바뀌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시고 그 자비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의로 결국은 유다가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죠.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실로라 했는데 실로는 그 우리가 다윗성 그 남쪽에 그 실로 못이 있죠. 실은 여호와 시대에 가나안 정복 그 장막이 처음 위치했던 곳인데 이곳은 기원전 약 1050년경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에 파괴되었고 이는 신성한 심판의 강력한 예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리란 예언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와 유사하게 파괴될 것을 의미하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행위는 하느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그 시대에 사역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 장군 나중에 이제 환객이 되죠. 자기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환객이 되죠. 타이터스가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콜레시움을 이제 완성시키죠. 예레미야가 여호와 집에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그가 모든 말을 마침에 여기서 우리 이걸 볼 수 있는데 청중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자신의 연설을 완전히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 완수가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 확보되었으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부끄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9절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같이 실로 연못이 같이 되겠고 이성이 항마여 거민을 없애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더라. 유다 방백들이 이를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지.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고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되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적대적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바빌론에 저항하고 국가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과의 동맹을 맺을 것을 장려했고 이는 항복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메시지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유추할 수 있죠.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를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회개하라는 거죠. 고치고 하는 게 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과하신 재앙계의 뜻을 돌이키라. 돌이키리자. 근데 주님이 이제 거기는 그것을 바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그걸 스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나는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근민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였음이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11절에서는 죽이라는 거 죽음이 부당하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면 금방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 말하여 가르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의 예언에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 무대기가 되며 이 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같이 되리라 하였느냐. 이건 미가 3장 12절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예레미야 메시지, 이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시지와 유사하게 회개와 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켰는데 역사적으로 미가의 청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장로들은 단지 예레미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예언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는 회개의 부르심을 적용하거나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해를 되고 성령의 자기가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 사역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기한테 사역하는 거죠. 사역하는 그대로 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기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나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중요한 행동으로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를 처형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는데 선지자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나라는 궁극적인 심판 이전에 사실상 일시적인 유예 또는 약간의 시간을 벌었죠. 일시적인 유예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때 일시적인 유예를 얻었다는 거죠. 20절 또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디아림 스마야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우리아는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유사했던 충실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삶과 사역은 성경 기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죠. 요아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유다의 왕이죠.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아김 왕이 사람 애굽으로 보내도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요아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이제 우리아가 나타났죠. 이 예언 내용은 없지만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더라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에리마를 보호하여 에리마를 백성 손에 내어주지 않으며 죽이지 못하겠나. 우리아는 죽이고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 허락이 있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베드로는 그 결국은 죽임을 허락했지만은 나중에 또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요한은 또 허락하지 않았죠.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이 예레미야 왕이 되어 요아김이죠. 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니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 목에 얹고 느부갓네살은 이미 침공을 시작하여 유다에게 많은 포로를 잡아갔죠. 이미는 1차 2차 포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 쟁기질의 동물을 묶는 데 사용되는 나무 틀이 멍에는 눈에 보이는 교형과 속박 또는 종속이 상징이죠. 줄로 그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임박한 선택, 즉 바빌론 포로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파멸에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르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이연 이후 기간 동안 요아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들을 이어 요기야냐가 그 아들이죠. 3개월 동안 잠시 통치하다가 죽었으며 그 후 시드기냐 또 요시아 여왕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자신의 통치를 시작했죠.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주에게 같이 고하니라. 나는 내 근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속인의 오련대로 땅을 사람에 주노라. 여러 가지 땅을 나눠주 짚었더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 왕 내 종이라 했죠. 이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쓰는 거죠.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절지심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에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3대를 섬긴다. 느부갓네살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의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많은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 약속의 신뢰성 특히 3세대 후에 바빌론의 근세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 명령을 강조합니다. 이름의 지속적인 역할은 이 끊임없는 메시지를 백성에게 일관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전달하는 중요한 거죠. 나 여호와 이르노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숨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기까지 칼, 기근, 열병으로 벌하리라. 굶주림과 병으로 칼에 의해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은 칼, 전염병, 기근의 파괴적인 도래를 통해 나타난 신성한 심판의 심각한 결과에 진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의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 보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어떻게 예언한 걸 유추할 수 있죠. 듣지 마,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가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하게 하니 아니면 결국은 다 잡혀가서 이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은 멀어지다는 거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전달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백성에게 가혹하거나 듣기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는 그들의 충성이 청중의 안락이 아니라 청중의 그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진리에 있는 거지 청중의 인기를 추구하는 어떤 뭐 정치가도 아니고 연예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직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에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결국 바빌론에서 그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빌론의 그 부와 뭐 농작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이 돌아갈 때 바빌론 정복하러 돌아갈 때 그때 귀환을 허락할 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유다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정착을 하죠. 아주 적은 사람이 돌아왔지만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삼촌 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그대로 전달한 트랜스파런시. 그들은 그 말씀 백성에게 가혹하는 듣기 어려울 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그들의 충성이 청중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그 설명입니다. 13절 어짜야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날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니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집 기구를 이제 바빌론에 속히 들러오리라. 내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 하셨나니 너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게 하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의 여호와 지배와 유대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빌론에 옮기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론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제 말씀에 모성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경 파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기만적인 안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노빠라와 받침들과 및 이스승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요아김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2차 그 포로 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유다 왕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빌론에 옮기면 결국은 제3차 이제 마지막 폐망시킬 때 다 넘어가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3대 후에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메데 바사 왕을 통해서 이제 22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6년과 597년에 첫 두 차례 침공을 감행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던 많은 성경 기물들을 약탈당하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이 유배된 후에 예레미야는 경고를 바랬는데 이 포로들이 바빌론에 심한 영적 영향을 미쳤음에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을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더 많은 백성과 남아있는 성경 보물들이 세 번째 저 마지막 침공 기원전 586년에 실려 갈 것이라고 예언했죠. 전부 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러 초청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의 확증의 예언은 남아있는 모든 보물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기한의 날까지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기한의 날까지 거기에 바빌론에 옮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한 거죠. 자,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인터내셔널 그 컨퍼런스 그 갈보 체플 어소시에이션 하고 있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목사와 사역자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